우리는 지난해 여름에 함께 히브리서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틀간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에 이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히브리서의 전반부를 통해서 위대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1세기의 로마 세계에서 살면서 끊임없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물러나서 옛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유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였기 때문에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도 그 신앙을 반대하거나 박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심한 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으로부터도 황제 숭배의 신앙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련이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는데 이 시험은 그들의 삶에 매우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 외적인 박해와 위협으로부터 오는 그 긴장감 속에서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가? 우리가 전에 유대교 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편안하였던가?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의 유혹이 그들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고소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었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에 그들이 노출되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와 같은 긴장감과 어려움 가운데 계속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었던 성도들의 그들의 삶의 정황이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세기의 모든 성도들이 굳게 신앙을 지킨 것이라고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몇몇 사람들은 그러하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외적인 압박 가운데서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장애가 되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유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점점점 둔감해지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탐구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강하게 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신앙이 매우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아직 복음의 말씀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염려하면서 책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붙들어야 할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가 히브리서 전반부를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전반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히브리서를 열심히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기시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그리스도가 그들이 신뢰하는 그런 것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지를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숭배하는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존경하는 이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였던 이 여호수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더 위대한 우리 영혼의 지도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려주었던 이 아론의 대제사장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에 얼마나 더 위대한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옛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오직 그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는 신앙을 그들 가운데 굳게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앞에 있는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얻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을 기억해보자면 다섯 가지의 경고를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서 주고 있고 그리고 세 가지의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처한 그 위험과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연약함을 상기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들은 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 떠내려 보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위험 중에 한 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변부로 그리스도가 밀려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음료와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처럼 그런 강팍한 마음을 버리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부족한 것, 불편한 것 한두 가지 그것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와 같은 신앙의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젖지나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시금 옛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그와 같은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릴 때부터 신앙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배워왔는데 그런데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믿는 믿음이 이 유아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는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 그리스도를 결코 거역하는 자들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뭐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단 한 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깨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권면은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본받는 자들이 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가 들은 것들을 다 헛되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해주시는 이 권면들은 참으로 우리가 듣고 또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그와 같은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서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 할 수 없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성도들을 향하여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고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리고 믿어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너희들의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이 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을 발휘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이유를 이 믿음의 위인들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은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믿음의 삶을 우리에 앞서서 살고 보여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히브리서를 준비하면서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제가 이번 수련회의 주제로 삼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2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다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한결같이 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그와 같은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것처럼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것처럼 믿도록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고 실제하는 것으로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이 인간의 이성이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인간의 지식과 이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한 번도 생각하고 그리고 구상해 본 적이 없는 어떤 일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도전을 받습니다. 구약의 위인들이 우리와 다른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와 같은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와 같은 이 삶의 어려움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훨씬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희미한 복음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거울과 같은 그와 같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는 참된 견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 그렇게 당연하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과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무지의 안개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은 끊임없이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은 견디지 못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생을 불안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오묘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들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가장 자연스럽고 확실한 지식으로 그것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그와 같은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내재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에 안정감을 얻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의 품 안에 서 있을 때는 참 그가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리지만 그 엄마와 아빠를 잃어버리면 불안감에서 울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아버지가 지으신 세계 안에 살고 있고 아버지가 돌보시고 섭리하는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씩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Beyond Mountains라고 해가지고 이 인도에 있었던 어떤 한 이 사람의 이야기인데 최초로 이 사람이 그 성경을 자기 부족의 언어로 번역하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을 이 성경을 번역하게 하기 위하여서 먼 저 산 너머에 학교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한 8살, 9살 정도 된 아주 어린아이인데 이 글을 배우기 위하여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 학교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다시 하룻밤을 자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정글 속에서 혼자 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데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도 나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도 나고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서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놀랍게 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계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지은 세계이고 하나님께서 이 밤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찬송가가 생각이 났는데 그 찬송을 생각하는 순간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두렵게 하였던 그 짐승도 두렵지 않고 어둠도 두렵지 않고 귀신도 두렵지 않고 나는 나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쉬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편안하게 정글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 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은 다른 어떤 신비한 지식이나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구원의 기차가 되고 그리고 영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근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내가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무신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 그렇게 말하였는데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예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예배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과 아벨,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그들의 삶에서 드러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에 에덴 동편에서 살면서 낳은 첫 번째 인류가 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예배해야 될 장소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배해야 될 시간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예배 행위는 달랐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자기의 소산으로 예배하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지만 자신이 양을 치기에 양의 피로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의 제사를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다는 우리 창세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그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제물과 그 자신이 거부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단순한 하나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벨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까? 그는 비록 자신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배 방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냥 자기의 형처럼 자신의 삶에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생명을 요구하시는가, 양의 피를 요구하시는가, 그 재물을 태우는 것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매우 번거롭고 어렵고 그리고 역겨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냥 곡식을 가져가서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태우는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냥 곡식을 드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어린 양의 생명을 희생하고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벨은 깊이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을 지시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양의 피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제사의 방식은 이 아벨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란 것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닫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신의 방법을 창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시하신 예배 방법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의 믿음과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는 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길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수고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장애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렇게 예배하면 되지 뭐 어렵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우리의 본성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보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방식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벨은 어린 양의 피로서 자기의 죄에 대한 대속의 그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대속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를 찾기까지 쉬지 아니하고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을 때라야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는 결코 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야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바로 이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아벨처럼 우리의 죄악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인물은 에녹입니다. 이 에녹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온 최초의 인류였는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는가? 창세기 5장의 말씀에 보면 이 에녹의 삶이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모세는 에녹의 삶을 소개하면서 그의 삶의 특징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이 확실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에 그들의 삶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인간의 얄팍한 지적인 논쟁을 매력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는 것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교회에 나올 뿐이지 그들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사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현실의 삶의 안락함.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가 이야기해 주기를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매우 악한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불경건한 시대에 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산다면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시대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삶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한마디로 보는 것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좋아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좋아 보일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것을 즐길까?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면 내가 정말 만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은 자신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와 같은 형태의 삶을 내가 살게 된다면 결코 나의 영혼이 안전하지 못할 것이고 나의 영혼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믿음은 보이는 세상의 타락과 불경건을 거슬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고 그리고 그 영적인 깨달음을 따라서 이 시대에 패역한 사람들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자기의 마음으로 수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도 항상 매일매일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자신의 삶의 방식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삶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불경건의 모습을 버리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은 나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그와 같은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세상과 자기를 구별하는 것이며 그리고 기도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보이는 세상의 압력보다 세상의 핍박보다 세상의 조롱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우상에게 드린 왕의 진미로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였던 그 마음,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고 풀무불에 기꺼이 들어가고자 하였던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손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게 만듭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동행할 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악한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물로 심판을 받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온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우실 것이 확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참 우리의 믿음에 앞서간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을 살고 그들이 얻었던 믿음의 상을 우리들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